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하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홍승찬 교수께서 방송에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신문기사로 읽은 내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썬데이 매거진의 표지 기사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실렸는데 2007년 1월 12일에 미국의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한 분인 조슈아 베일이 워싱턴 지하철역 앞에서 거리의 악사로 변장하여 출근길 시민들을 향해 연주를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모자를 눌러쓰고 허름한 옷차림을 한 베일 씨는 악기 케이스에서 바이올린을 꺼내고는 거기에 종잣돈으로 1달러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를 던져놓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전 7시 51분부터 출근길 시민들 앞에서 45분 동안 쉬지 않고 6곡을 반복해서 연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32달러였습니다. 벨 씨는 1분에 1000달러 이상의 을 받는 연주자였기에 그 연주를 음악회에서 했다면 4만 5천 달러 이상, 5,300만 원 이상을 연주료로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날 벌었던 것은 32달러, 약 3만 8천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연주했던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는 350만 달러, 지금 환율로 하면 약 41억 2천만 원짜리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지하철역 중에서 출근길에 가장 붐비는 곳은 강남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곳이 6번 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6번 출구 아래 지하에서 연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연주는 우리나라의 가장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한 분인 성신여대 피호영 교수께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한 악기점에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전시용으로 들여왔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사정해 한 시간만 빌렸습니다. 그래서 2007년 5월 2일 오전 8시 45분 청바지와 셔츠 차림에다 덥수룩한 수염을 기르고 낚시 모자를까지 눌러쓴 한 남자가 어디선가 호련히 나타나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앞에 놓인 악기 케이스에는 종잣돈으로 미리 5,000원짜리 한 장, 지폐 한 장과 1,000원짜리 두 장, 5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넣어 두었습니다. 피 교수는 드라마 모래시계의 주제음악 해린의 테마로도 더 잘 알려진 파가니니의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를 비롯하여 엘가의 사랑의 인사 그리고 사라사테의 치고네르 바이젠 즉 집시의 시간 등 사람들에게 익숙한 여섯 곡을 쉬지 않고 연주했습니다. 그날 오전 8시 45분부터 9시 30분까지 45분 동안 연주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16,9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피 교수께서 연주했던 악기는 조슈아 베리 연주했던 스트라디바리우스보다 가격이 거의 두 배나 되는 70억 원짜리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날 연주하는 피 교수의 앞을 지나간 사람들은 약 9,500명 정도로 추산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악기통에 돈을 넣고 간 사람은 21명이었는데 14명은 1,000원짜리 지폐를, 4명은 500원짜리 동전을, 나머지 3명은 300원씩 두고 갔습니다. 그날 그 앞을 지나간 9,500명 중에 바쁜 걸음을 멈추고 2분 이상 연주를 들었던 사람은 단 5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들었던 사람은 한 유명 가수의 해외 공연 기획자였는데 출근길에 급하게 6번 출구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 5분 동안 음악을 들었고 범상치 않은 연주를 호주 무대에 소개할 생각으로 1,000원짜리 지폐와 명함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 연주 이벤트를 마치고 그 일을 계획했던 세 사람은 근처 제과점에서 요기도 하고 잡담도 나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나니 그저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을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수입으로 빵값을 치를 생각이었지만 결국은 그 돈은 봉투 속에 따로 넣어두었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날 그곳을 지나간 사람 중에 그 연주자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그 연주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또 게다가 연주하는 바이올린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면 그 45분 동안의 연주를 전부 다 보고 듣지는 않았을지라도 단 몇 분이라도 머물렀을 것입니다. 만약 시간에 여유가 있었다면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 긴 시간 감동에 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날 그 연주에서 그 연주자를 그저 길거리에서 연주 버스킹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날 연주했던 바이올린을 70억 원짜리가 아니라 70만 원짜리로 오해하고 그날 연주했던 음악을 전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편협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자기의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으로 여기게 된다면 그 인생은 영원에 잇대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고 실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잘 일깨워 줍니다. 이 부분을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속으로 아마 이상하다,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것 아닌가, 언제 여기로 이사 왔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족보는 출애굽기나 레위기 등에 나오는 제사와 더불어 잘 모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소리내어 성경을 읽다가도 족보가 나오면 눈으로 재빠르게 읽기도 하고 그 부분을 눈으로 사진 한번 찍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족보와 같은 명단이나 현황표가 나와 상관이 없다면 눈여겨보지 않을 것이지만 나와 내 가족과 관련이 있다면 그 시각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주식 종목 시세표를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을 것입니다. 본다고 할지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이나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한 것 정도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등락은 자신의 마음 상태나 걸음걸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대학 입학 시험이나 국가고시를 치르고 난 후에 발표되는 합격자의 명단은 수험생이나 그 가족들에게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제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수험생들에게 통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2 20번 문항의 정답이 법원에 의해서 보류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시험 본 수험생들은 그 과목 성적이 표시되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 과목을 시험 본 수험생은 6,515명, 전체 수험생 44만 8천 명여 명 중 1.5% 정도이지만 그 결과는 수험생 태반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판결이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는 그 과목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1995년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았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실기시험을 보았는데 저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각각 두 번씩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필기시험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문제집 끝까지 풀어보지도 않고 갔었습니다. 저는 일종 보통 과정에 응시했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었습니다. 첫 시험에서 76점을 받았는데 순간 하늘이 캄캄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전임 교역자로 일을 할 때였는데 그날은 교회로 돌아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죽은 듯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험을 본 사람들의 이름과 점수가 프린트되어 벽에 붙어 있었는데 80점과 78점 사이에 빨간 줄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78점이어서 불합격한 사람 중 제일 위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면허시험장을 나와 걷는데 그 앞에 다리가 있었습니다. 순간 그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여 그날 시험을 본 사람 중에 1등을 했고 감독관이 일어서라고 해서 일어섰더니 사람들이 손뼉을 쳐주었습니다. 이처럼 족보나 어떤 명단이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면 무의미하게 여겨지고 지겹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자신과 깊은 상관이 있다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족보와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모두 예수님의 족보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는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까지 내려오지만 본문의 족보는 예수님에게서 시작하여 아담에게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한 본문의 족보는 어떤 기간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빌론 포로가 될 때까지 14대, 바빌론 포로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14대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그 기간이 약 1000년이고 다윗 때부터 바빌론 포로 때까지는 약 430년, 그리고 바빌론 포로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는 약 550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백 년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모두 14대씩인 것이 의아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 중간중간 사람들을 빼고서라도 의도적으로 14대씩 맞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4대씩이 3번이면 모두 42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그 숫자를 세어보면 41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모두 14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10대나 15대가 아니고 하필이면 14대씩 나누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래 히브리어는 모두 22개의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1부터 400까지 숫값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히브리 알파벳 네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네 번째로 구성되어 그 이름의 숫값이 14입니다. 그래서 14대씩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족보에는 모두 41명밖에 나오지 않지만 다윗의 이름은 아브라함에서 다윗 때까지와 다윗에서부터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이렇게 다윗의 이름이 두 번 등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 42명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왕의 계보를 타고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기 중앙에는 파란색으로 된 삼각형 두 개를 엇갈리게 그려 육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는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다윗의 별의 모양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추정되는 곳에 예수 탄생 기념 예배당이 건축되어 있는데 그 예배당 바닥에는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은 오각형 모양이나 육각형 모양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름의 숫값 그대로 뾰족한 부분이 14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족보가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내용과 많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등장하는 사람의 수는 제외하고서라도 다윗의 아들이 마태복음에는 솔로몬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도 역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나단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야곱인 반면에 본문에는 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족보가 한 사람의 족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내용이 다릅니다. 이 두 족보는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성경 중의 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설명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를,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무남 동녀인 마리아와 결혼하여 헨리의 대릴사위가 되므로 헨리의 법적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들이 없는 경우에 대릴사위를 아들로 삼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기를 밝히고 있는데 그때가 약 30살쯤 되었을 때라고 증거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의 주역이 되는 사람의 나이를 밝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고 비가 내리기 전 방주로 들어갔을 때가 그의 나이 600세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의 나이가 75살이었다고 밝히고 있고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80살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이가 30살이었을 때를 밝히는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흉년을 해결할 사람으로 바로왕 앞에 나아갈 때가 30살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을 소명으로 받았던 세례자 요한도 30살이 될 때까지 빈 들에서 그의 심령이 강하여져 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30살쯤이었다는 것은 레위인이 직무를 시작하는 나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30살부터 본격적으로 성막에서 섬겼습니다. 25살부터 5년 동안은 다른 제사장 아래에서 견습 생활을 하다가 30살이 되면 정식 제사장이 되어 50살이 될 때까지 맡은 소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30살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가장 적절한 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른 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30대는 인생에서 가장 바쁜 때이기도 합니다. 현대는 결혼하는 평균 연령이 과거보다 많이 높아지고 평균 수명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40대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때는 자신이 속한 직장이나 일터에서 요구하는 일을 가장 충실하게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볼 시간조차 없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의 손이 많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언제나 시간이 부족하고 피곤하고 긴장의 연속입니다. 물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제1의 의무이자 은총이기 때문에 그 일을 결코 게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올 수 있어야 하고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바쁜 지금 주님 앞에 나오고 엎드릴 수 있어야 그렇지 않은 때 더욱더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믿음은 소중한 영적 자산이 됩니다. 23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당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스스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요셉의 아들이자 목수의 아들이고 그 역시 목수라고 알고 있어서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몇 해 전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다이아몬드 연마의 달인을 본 일이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원석을 58면체의 다각으로 깎는 작업을 하시는 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밀하게 깎는 것도 대단하였지만 달인의 눈을 가리고 5개의 보석, 그 5개 중에 4개는 큐빅이고 하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보석을 입술에 갖다 대어주면 입술의 느낌만으로 다이아몬드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큐빅보다 열 전도율이 높아서 입술에 갖다 대면 큐빅보다 훨씬 더 차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자연 상태의 원석 다이아몬드는 그저 불투명한 유리처럼 생긴 작은 돌처럼 보였습니다. 달인은 2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을 일반인들은 모두 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돌멩이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아무 곳에나 떨어뜨려 놓아도 아무도 주워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몰래 카메라 형식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는 창덕궁 앞 벤치에 500원짜리 동전과 그 20-30cm 정도 옆에 새끼 손가락 손톱보다도 훨씬 더 작은 2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을 두었습니다. 그 벤치에 앉은 여학생 둘은 500원짜리를 집어들고는 횡재를 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다른 남녀 연인의 반응도 동일했습니다. 장소를 옮겨 긴 돌로 만든 의자 위에 동일하게 동전과 다이아몬드 원석을 두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동일했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방송 관계자가 500원짜리만 들었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500원짜리 동전 옆에 있던 이것 못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하나같이 못 봤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이거든요. 가공하면 2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가 됩니다라고 방송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매우 못생겼네요 라고 읊조렸습니다. 실험 후에 방송 관계자는 달인에게 말했습니다. 2시간을 벤치 위에 올려놔도 아무도 주워가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달인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돌멩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다이아몬드가 내 눈에 좀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와 같은 분이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돌멩이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500원짜리 동전을 얻는 것 같은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가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3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23절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는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닌데의 느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에게서 끝이 나지 않고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에게까지 소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교우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또한 지금 알고 섬기는 주님이 이전에 알던 주님보다 더 존귀한 분이신가요? 일전에 한 교우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올해 구역 종강 모임에서 감사 모임을 가지려고 하시는데 구역 식구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말하고 함께 부르기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찬송이나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또 마음에 떠오르는 찬송가를 알려주면 구역 식구들에게 기쁨이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를 선정한 이유도 알려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두 곡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유를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315장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는 지금이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때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는 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겠죠. 이따금 읊조리게 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 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놀라운 구세주이시고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분이신 것이 또렷하게 확인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다양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사람들은 밭에 감추인 것이 보화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밭을 갈았던 사람은 그 보화를 보고서 그 보화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주고 사도 전혀 아깝지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사람들은 진주를 보고서도 그 진주가 어떤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그 진주를 보고서 그 진주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보다도 훨씬 더 값진 것임을 알고 그것을 샀습니다. 이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같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보화와 같은 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신 것이 확인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각이나 깨달음뿐만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때 우리의 삶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머물게 하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고 그랬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목수 출신의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때리고 잡아 가두는 일에 소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뵙고 나니 자신이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바르게 알지 못했는지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바르게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눈에 비늘이 씌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그러하지 않은지 바르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또 믿음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더욱 바르고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을 더 온전히 섬겨서 더 귀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과거보다는 지금,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욱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